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도보로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봉환 집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옥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주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께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 다 아시오니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후에 먼저 그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어서 나갔습니다.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을 하자마자 곧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방금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또 그의 아내 삽비라의 시신을 메어다가 죽은 남편의 곁에 장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변화가 한 가지 생겼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였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서로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 교회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분위기를 그 좋은 분위기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또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던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요, 이 반응,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에서, 현재 교회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이야. 저렇게 죽었어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행위를 강조하는 곳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저들은 거절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저들을 보라고 지옥 갔을 거라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그 죽음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이 큰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앞으로 정화시켜 갈 그리고 어떻게 인도를 해 가실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야. 이런 생각 아마 거기서는 못할 겁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혹시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나도 비슷한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이들이 본보기로 죽었구나. 이런 자책감,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감히 깔볼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쓰러져 죽었던 장소는 바로 베드로의 발 앞이었습니다. 서 있는 베드로의 발 앞에서 베드로의 몇 마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쓰러져서 그 건강했던 두 사람이 그 앞에서 쓰러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랬죠. 베드로의 발 바로 발치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의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깔볼 수도 있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사도로 사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도가 아니기에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숨은 죄악까지도 보이지 않냐는 곳에서 서로 꾀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을 하고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물론 자신들도 비슷한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더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들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또 가지고 오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고자 하셨던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셨고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오로지 기쁨,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는 어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이 아빠, 엄마에게서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 그 즐거움,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있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행동에 또 말에 제재를 받는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고 회피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 분위기 조장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차마 이 말씀은 전하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면 그건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그 경외는요, 분명히 두려움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태동한 교회에 이러한 두려움을 주십니까?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로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정말로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될 겁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가요, 기도의 색깔 자체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당장 그러한 일들이, 자칫 잘못했다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갓 태어난 그런 어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근데 교회 시초에 이 사건을 허용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신약교회 시초라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광야교회의 시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러한 사건들을 동일하게 일으켜 주셨던 것을,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꼭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손주들을 키우고 아기들을 키우실 때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리고 잠언 13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초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때려라, 이렇게 근실이 징계하라. 가볍게 하지 말고 아주 중하게 회초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가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키울 때에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초달을 하라,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매를 아낀다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정말로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보면은 어릴 때 회초리를 많이 맞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 훈계를 많이 받은 사람, 듣기 싫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래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뻐 보여도, 너무너무 이뻐 보여도 계속 좋다고 좋다고만 해버리면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아주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이제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이 생각 잘못된 겁니다.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교회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모델 삼아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해 있는 교회에 죄가 들어오도록 함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그 두려움을요 그대로 현재 교회에 그대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 갑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회개의 소리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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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회개하는 소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칫 나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근실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여기 앉으시면 족족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아마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삶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로 법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안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도 잘 섬길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두려움을 줍니까? 인간은 구조상 사랑만 받으면은 나빠집니다. 성격도 나빠지고 나태해지고 간절함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랑만 자꾸 받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간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그 복들만 자꾸 받아 누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상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광야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를 바로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광야교회 초반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요 이 아버지 아론이 본 겁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비참하겠습니까? 충격에 빠져있는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 불인지 저 불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불인지 저 불인지 모르고 엉뚱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두 아들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제 태동하는 광야 교회에 주신 두려움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에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후에 두 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은 그들 속에서 약간 헌금을 속여 사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헌금을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헌금을 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또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온 교회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한 두려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두려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살펴보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각 교회별로 평가를 다 하시는데 모든 교회마다 다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교회 지도자, 오늘날의 교역자는요 사도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니지만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 사도의 성격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교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죠? 체구도 작고 키도 얼굴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주님의 그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교역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학교부터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역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을 어느 정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역자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있다면 본인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대한 제일 목적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919년 평안남도 어느 지방에 일본 헌병대 4월자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죠. 4월에 기록한 일지니까요. 그 헌병 소장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나간 사람들을 다 체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삥 돌고 오더니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색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병 소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가서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요일이 되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라고. 기독교인이냐? 물어보면은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또 물어보라고. 만세운동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세운동에 참석을 했더라고, 했으면 했더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독교인은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그들은 정직에 생명을 걸어.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 글이 헌병대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체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초대교회의 그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